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주보에는 3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교하긴 했지만 32절부터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겸손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그들 앞에서 심히 슬프고 괴로운 얼굴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슬픔과 괴로움의 이유는 바로 다음날 있을 가혹한 매질과 채찍질이 가져다 줄 몸의 고통, 또 십자가 위에서 당할 육신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때문에 생겨난 슬픔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고 그분과 함께함이 진정한 생명임을 가장 잘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분으로부터 단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무죄한 사람으로서 겪게 될 엄한 재판과 비록 잠시지만 그로 인해 당할 죽음의 형벌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허물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최고로 악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책을 짊어지게 되실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극히 괴로우셨습니다.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을 기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가져라. 단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 지위, 신분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전, 자기 욕구, 그리고 자기의 원망을 푸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그것에 써라 라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지금 사탄의 유혹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를 지지 마라. 앉을 수 있다. 앉아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내가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대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먹어라. 너희가 높아진다. 이렇게 유혹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에 취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럼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인데요. 항변하다라고 우리말에 성경을 되어 있는데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시려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원한 메시아, 그리고 베드로가 그분 안에서 바랬던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 그 로마 권세에 무릎 꿇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꼬임에 빠졌고 시험을 당했고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았고요. 그 죄가 죽음을 낳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가 받은 시험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시험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시험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이런 시험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깨달으시고 그 시험 속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알리시고 깨어있으라 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잠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지켜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선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35절에서도 마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그 32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예수님답지 않다. 그동안 일관되게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말씀해 오셨던 그것을 당할 것을 알려줬던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만큼 지난 시간에 줄곧 강조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단지 육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슬픔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야 하는 그런 영적 슬픔이에요. 뭐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혹은 연인, 부부. 아, 이제 못 본다. 내일부터 못 본다. 보지 못한다.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관계의 친밀함은 이 온전한 사람이신, 사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두신 정말 피하고 싶어 하신 그 고통은 단지 육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단 한 점의 죄도 없는 깨끗한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퍼부어지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유혹거리였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에요. 너무나 큰 슬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그것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가지 않기를 원한다. 아빠, 아버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호칭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그 영적인 슬픔, 영적인 고통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죄가 많고 이미 영혼이 더러워서 망가져서요. 거기에 뭐 죄가 더해지는 것. 여기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죽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 빠지고 또 친구들로부터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정죄를 당하는 시험에 빠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시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욥기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엿보게 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그것이 아닌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결정의 순간에 어느 길 갈지를 택해야 될 그런 순간에 고난이 가득하지만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보다 당장 육적으로 당장 사람의 시선에서 세속사회의 그런 바람 속에서 더 좋아 보이는 길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해서 후자를 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욥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또 예수님처럼 동일한 상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선은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보다 앞서서는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우연한 일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세상의 방식으로만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 예상치 못한 괴로움, 슬픔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 겪게 되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중에 고통과 슬픔을 피하고픈 마음만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를 쭉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그 성막에 있는 그런 성물들, 그런 재물들 항상 거기를 정결케 할 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물의 희생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해석하면서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해석하면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대속의 피, 죄인들을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대속 주문 가운데 흘리실 피가 죄인들을 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리신 거라고 말했거든요. 가르쳤거든요.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의 부여함을 다 내던지셨어요. 얼마든지 가시지 않을 수 있고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죄인들을 벌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기를 간구하셨고 이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마가는 본문 39절을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만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으시거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마음을 토해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이후 즉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더욱더 후자의 기도,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게 해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에 걸쳐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닥친 임박한 이 시험이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시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위배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로 여러분에게 신령한 눈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것이 시험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느냐, 당장 보기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니면 당장 세상의 눈으로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내가 우쭐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는 그런 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많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 제가 현상교회 오래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 한국교회 교계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뭐 예전에 그 기복주의라고 하죠, 흔히.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좀들 좀 무시하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뜻이 맞지 않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뭐 젊었을 때 가진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뭐 내용은 옳지 않다,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어찌나 힘을 다하시고 애를 써서 간절히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겟세마나의 말 뜻이 그 기름을 짜는 틀이거든요. 아마도 여기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 열매를 그 짜는 그런 뭐 공간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겟세마나의 이름이 주어진 듯한데요. 마치 그 기름을 쥐어 짜듯이, 기름을 눌러 압착해서, 그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시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는 기도가 더 많다, 더 보편적이다 라는 평가가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자기 삶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이런 기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바람 속에서 많이들 기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많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돕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주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말 신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 신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물론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그런 양식을 주셨잖아요. 물론 구약의 예언의 방식이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아주 감각적으로 바라는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만 늘 머물러 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간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니까요, 그 시험 중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맛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성령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죄로 부패한 육적인 성품의 원함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그러나 이 시험과 유혹이 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신, 이미 승리하신, 나에 앞서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성장은 건물이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세 때 수없이 많은 교회,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 가면 보는 게 교회들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던가요?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영광, 실력, 혹은 어떤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경험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이런 기도를 전 못하고 있는데, 아예 뭐 사느라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런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런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나는 내 삶에는 뭐 전혀 없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가? 이런 부담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그런 은혜의 시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요, 도전도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근데 제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본문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육이 약하도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점점 회개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본문 37절에 베드로에게 특히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들은 꾸중,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화내시는 거, 이것도 못 가냐,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보다는 이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 그들이 당할 시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텐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그 시험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중대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몇 주 뒤에 살펴볼 텐데 제자들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기도 안 했다가. 특히 누가 제일 비참하게 실패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특히 베드로를 이렇게 콕 집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의 경우 비교적 실패를 좀 덜 경험하고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가는 그런 이가 뭐 없다 할 수는 없겠으나 보편적인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 그냥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택해버리는 거기로 가버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깨지고 그 실패를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이해하도록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서 만약에라도 실패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뭐 제가 전한 설교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읽은 말씀 또 다른 이가 설교한 그런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실패 가운데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분의 승리를 힘입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도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욥바에서 겪은 일이 있잖아요. 욥바에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의 가르침하에 그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베드로라는 그런 사도로 말미암아 그의 본을 받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도가 없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여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닥치는 그 일을 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아 이번에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쪽은 말씀이 일치하는 길이요 저쪽은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 길인데 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동감이 있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사회에서 혹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어떡하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육에 속한 세상의 가치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판단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판단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이 되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갈등이 되고 자꾸만 다른 길이 나를 손짓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십시오.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여러분께 정해진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팔자가 오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이 시험 앞에 기도할 그런 시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시험의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계속 놓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그 시험의 때에 이렇게 주님처럼 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기도의 그 능력을 알게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그 제자들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세상에 없는 성품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네가 나와 친구다. 그러한 네가 나와 함께했다라는 그런 귀한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험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시는 길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이 상황에서는 실패하였으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으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 말씀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함으로 다시 승리하여서 주님의 길을 갔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이 보이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며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현성께 온 교우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평가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일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험을 이기는 판단 가운데 한 행위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의 의존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자유롭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넉넉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기대하며 그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물질을 내어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